청취자님, 혹시 최근에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5만 원짜리 커피 메이커나 이어폰 고르시느라 며칠 동안 후기 뒤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도 뭐 자주 그러죠. 가성비 따지느라 엄청 시간 쓰거든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는 고작 몇 년 쓸 물건 하나 살 때는 진짜 집요하게 장단점 분석하고 막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네, 엄청 꼼꼼하게 보죠.
그런데 정작 앞으로 100년 뒤 혹은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 동안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는 단 5분도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참 신기할 정도죠.
생각해보면 인간의 뇌가 이렇게 단기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영구적인 건 철저히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인간의 생존 본능이 철저히 현재의 위협이나 즉각적인 보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요?
네네.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이 중요했던 그 진화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고민하는 건 어쩌면 사치였을 테니까요.
배부른 소리였겠죠, 그때는.
그렇죠. 하지만 그 생존 본능에만 이끌려 살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문헌 탐구 시간에는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님의 2024년 강연 자료인 오늘날 히브리서 설교를 위한 핵심 초점, 이 자료를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네, 청취자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2000년 전 고대 문헌인 히브리서를 다루는 막 먼지 쌓인 지루한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오히려 2024년 끊임없이 쏟아지는 도파민 중독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날카로운 생존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저도 데실바 박사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부분이요?
히브리서의 원래 독자들은 1세기의 끔찍한 사회적 핍박이랑 경제적 압박을 받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 상황이 엄청 안 좋았군요.
네,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그 보이는 현실의 압도적인 무게 앞에서 타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적 마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 사는 건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매뉴얼의 첫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죠. 데실바 박사가 꼽아낸 첫 번째 핵심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잃지 마라.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죠. 저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물질 세계, 예를 들어서 뭐 출렁이는 주식시장이나 하루아침에 가치가 폭락하는 부동산,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도 결국은 다 흔들리고 사라질 임시적인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데실바 박사가 17세기 시인이자 설교자인 존 던의 묵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이 생의 1분 1초가 다음 생에 수백만 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수백만 년이요?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존 던이 살던 17세기는 흑사병이나 정치적 혼란 때문에 죽음이 정말 일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아, 늘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한 건 단순히 죽음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라는 어떤 협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이라는 거대한 렌즈를 끼고 보면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이 짧은 시간과 일상의 선택들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 비율을 깨달아라는 철학적 촉구에 가깝습니다.
아, 그 비율의 문제를 생각해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사오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아, 파축한 그릇 이야기 말이죠?
네네. 방장 배가 고프다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이랑 덜컥 바꿔버렸잖아요.
현대인들 시각에서는 아니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싶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도 매일 에사오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조장하는 가짜 삶의 질이라던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소비 아니면 당장의 직장 내 승진을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나 내면의 양심 정도는 아주 쉽게 희생해버리잖아요. 한 달 뒤에 파산이 확정된 회사에 내 모든 을퇴자금을 쏟아붓는 거랑 똑같은 짓인데 말이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에사오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긴 합니다.
아, 진짜요? 뇌과학적으로요?
네. 당장 눈앞에서 끓고 있는 팥죽 냄새는 뇌의 즉각적인 보상 회로를 엄청나게 강하게 자극하거든요.
아,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는군요.
반면에 장자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는 너무 추상적이라서 뇌가 그 중요성을 당장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데실바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머릿속으로 특정 교리를 아 그렇다고 치치다 하고 동의하는 정신적 승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과 미래의 약속을 진짜 나침반으로 삼아서 오늘 당장 내 스케줄을 어떻게 짤 것인지 내 지갑을 어디에 열 것인지 결정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여기서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말씀해 보시죠.
영원한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는 게 진짜 우리의 팍팍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무슨 산 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자처럼 살 게 아니라면 이 치열한 현실의 삶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사이의 균형을 도대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치열한 현실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직시하라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는지 직시해라.
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려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심리적 불안을 겪게 되거든요.
맞아요. 남들 다 아파트 살 때 나 혼자 안 사면 불안한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절대적인 닻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데실바 박사가 강조하는 두 번째 지점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안내합니다.
아, 첫 번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던지는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잃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잃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요동치더라도 우리 영혼을 꽉 붙잡아줄 닻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묘사하거든요.
영원토록 동일하다.
네, 우주에서 유일하되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뜻이죠.
근데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게 왜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걸까요?
1세기 로마 시대의 연설가 중에 디오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변덕스럽고 약속을 어기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렇게 한탄했거든요.
아,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봤네요.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인간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태도를 바꿉니다.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죠.
맞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직장의 고용 상태, 심지어 나 자신의 감정조차 매일 바뀌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가변적인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심리에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영혼에 닻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데실바 박사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단지 닻을 내리고 버티는 것 이상의 엄청난 특권을 가졌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파격적인 특권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것도 진짜 극소수만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신자가 창조주와 언제 어디서나 독대할 수 있는 무제한 VIP 접근권을 얻었다는 건데 여기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반론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반론인가요?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현대인들에게 종교활동이나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라기보다는 귀찮은 숙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아,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영혼의 닻과 무제한 VIP 접근권이 주어졌는데도 왜 많은 현대인들은 자꾸만 이 신앙생활을 목회자나 어떤 전문 사역자들에게 외주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모순의 핵심에는 바로 거룩함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부담감이요?
네. 데실바 박사는 현대교회의 많은 회중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구약의 성막 패턴으로 퇴행하려 한다고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성막 패턴이라면 그 평신도는 텐트 밖에 머물고 제사장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분리된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창조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VIP 접근권이 주어졌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은밀하고 부끄러운 부분까지 그 빛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럼 좀 무섭네요. 숨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 권리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요.
어떻게 방어를 하죠?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건 전문 종교인인 목회자들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안전한 관람석에 딱 앉아서 그들이 제공하는 종교적 서비스만 소비하려 드는 겁니다.
와, 서비스 소비자.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배와 기도가 단순히 주일에 한번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심리치료 세션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현재의 이 치열한 삶 속으로 끌어오는 일종의 포털입니다. 이 포털을 직접 여는 특권을 남에게 양도하는 건 스스로의 영적 생명력을 끊어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줄 VIP 접근권과 영혼의 닻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네, 그렇게 대단한 걸 다 가졌는데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잃지 마라. 즉,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마땅한 반응을 해야 할 차례라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충족적이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 권리는 무엇인가에만 몰두하죠.
맞아요. 늘 내 목부터 챙기잖아요.
앞서 말한 그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그저 내 삶을 찢어 불리는 도구로만 쓸 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끈질긴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회로 차단기로 감사를 제시합니다.
감사가 회로 차단기 역할을 한다. 오우,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데실바 박사가 인용한 히브리서 6장의 비의 비유가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절묘하죠.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리잖아요. 이건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죠.
그렇죠. 공짜로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땅이 그 비를 흡수하는 목적은 땅 스스로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의존해 살아가는 농부라던가 타인을 위해서 유용한 초목을 생산해내기 위해 비를 머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신학론과 윤리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경첩 역할을 하는 비유죠.
아, 우리가 받은 영적인 특권이 반드시 타인을 향한 유익한 삶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주신 분에 대한 모욕이겠죠.
은혜를 낭비하는 거네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치하의 독일 교회를 향해 뼈아프게 지적했던 값싼 은혜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값싼 은혜.
은혜를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면죄부 정도로만 여기고 삶의 방식은 1mm도 바꾸지 않는 그 안일한 태도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네. 데실바 박사는 히브리서 저자 역시 이런 값싼 감사에 대해 극도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분석합니다.
보네포의 지적을 들으니까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값없는 은혜라는 개념이랑 마땅히 치러야 할 반응, 즉 행위라는 말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걸 춤에 한번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오, 춤이요?
하나님이 먼저 아름다운 음악을 틀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춤을 청하셨어요. 초대장도 당연히 무료였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와, 음악 좋네요. 무료 입장 감사합니다. 하고 멀뚱멀뚱 서서 구경만 한다면 그건 춤을 추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파트너를 무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 몸을 움직여서 스텝을 밟고 그 음악에 맞춰 내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서 같이 춤을 춰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훌륭한 시각화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춤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마찰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찰이요? 춤추는데 마찰이 생기나요?
춤을 추려면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스텝에 내 발을 맞춰야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걷던 예전 습관을 버리고 때로는 스텝이 꼬여서 넘어질 뻔하면서 파트너의 리듬에 나를 복종시키는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이 동반된다는 거죠.
아, 처음엔 발도 밟고 땀도 뻘뻘 흘리겠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한 것이 바로 그 의미를 차분하게 분석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료 입장권을 받고 행사장에 들어왔다면 밖에서 내 마음대로 돌던 방식 그대로 놀아서는 안 되고 그 행사의 룰과 목적에 맞게 내 행동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은혜라는 무료 티켓을 받는 것과 그 안에서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것이 결코 분리된 두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이응세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는 걸 이제야 명확히 알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자기 충족에서 벗어나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완전히 재조정하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힘입니다.
방향을 틀어버리는 힘.
네. 은혜는 분명 공짜지만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싸구려가 아닌 셈이죠.
내 삶의 방향이 외부, 즉 이웃과 타인을 향해 틀어진다는 점에서 감사가 결국 봉사로 이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여기서 데실바 박사의 마지막 네 번째 초점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죠.
서로를 잃지 마라. 결국 이 영원한 가치를 좇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춤을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네요.
꼭 종교 갖는 분들이 많죠.
타인의 문제에 개입하기도 싫고 내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기도 싫은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가 말하는 교회는 상호 지원과 책임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닦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데실바 박사는 18세기 산업혁명 시대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도입했던 속회를 아주 좋은 예로 틉니다.
속회요? 그게 어떤 건가요?
당시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 환경이나 알코올 중독, 도덕적 타락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었는데 웨슬리는 이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매주 서로의 영적 상태를 묻고 죄를 고백하게 했어요.
아, 18세기의 그 팍팍한 노동 환경 속에서 나 혼자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외부의 비판이나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서로를 꽉 붙잡아 메어둔 거군요.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준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마치 귀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꽉 끼고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혼자 묵묵히 달리는 사람 같습니다.
아, 되게 와닿는 비유네요.
내 페이스만 중요하고 옆 사람이 헉헉대든 쓰러지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걸까요? 결국 사람들이 피곤하기 때문 아닐까요?
피곤하죠. 타인의 삶에 얽히는 것도 싫고.
네,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고 내 삶의 통제권을 빼앗기기 싫은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제발 그 헤드폰 좀 벗고 옆 사람의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2인 3각 경주를 하라고 말하는 거군요. 정말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치명적인 위험을 났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죄라는 것이 가진 가장 무서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인지 능력을 파괴해서 스스로에게 인지적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각지대요? 스스로를 못 본다는 건가요?
네. 누군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자기 합리화에 갇혀서 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물리적, 심리적으로 전혀 자각하지 못해요. 스스로 맑은 시야를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러닝머신 위에서 혼자 뛰다가 속도를 못 이겨서 뒤로 밀려나고 있는데 땀이 눈에 들어가서 자리가 넘어지기 직전이라는 걸 스스로 모르는 상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비상정지 버튼을 콱 눌러주거나 어깨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크게 다치게 되죠.
아찔하네요, 진짜.
내 상태를 객관적인 거울처럼 비춰주고 때로는 불편한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 안에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막아줄 안전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뛰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데실바 박사는 이 연대의 시야를 단지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아주 통찰력이 있죠.
본인이 몸담고 있는 애슐랜드 신학교의 한 동료 이야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 동료가 나이지리아에서 극심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선교사랑 이메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기도와 재정을 아끼지 않고 지원했다는 일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일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글로벌 차원의 고통에 눈을 뜰 때 우리 내면의 그 좁은 시야가 교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교정된다?
네. 지구 반대편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오늘 내가 겪은 직장에서의 아주 작은 마찰이나 불편함 같은 문제들이 사실 얼마나 지엽적이고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되죠.
부끄러워지죠, 사실.
우리의 시야가 사사로운 걱정을 넘어서 첫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했던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에 다시 한번 단단히 고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의 거리를 던져주는 치열하고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룬 네 가지 핵심 생존 전략을 빠르게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눈에 보이고 곧 사라질 임시적 세상의 유혹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
맞습니다.
둘째,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변덕스러운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인 다치자 무제한 VIP 접근권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꽉 붙잡을 것.
네네.
셋째, 그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답게 관람석에 앉아 값싼 공짜 은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참된 감사와 적극적인 순종으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재조정할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마지막 넷째, 고립된 개인주의의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서로의 사각지대를 비춰주며 손에 손을 잡고 2인 삼각 경주를 함께 해나갈 것.
이 네 가지 기동은 1세기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인 동시에 오늘날 끊임없이 비교하고 흔들리는 2024년의 청취자님들 멘탈을 지켜줄 가장 견고한 방어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깊이 있는 분석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원문 자료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청취자는 스스로 고민해보실 수 있는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저 자신에게 먼저 뼈아프게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청취자님, 만약 키브리서의 저자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 기록이나 지난달 신용카드 명세서를 아주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오늘 나눈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지적할까요? 이 명세서와 기록이라는 아주 투명하고 물리적인 데이터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혼의 가치에 베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작은 유혹과 임시적인 만족의 영혼을 팔고 있는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가벼운 유혹 때문에 그 영원한 가치를 무시하고 계신가요?
정말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균열과 의미 있는 통찰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며 오늘이 치열한 탐구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삶의 방향성을 자극할 더 흥미롭고 예리한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